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최초의 두려움이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최초로 언제 생겼어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는 이 창세기에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은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네, 최초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금시된 선악열매를 먹고 생긴 증세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에서 이제 전쟁에 참전해서 죽은 그 청년의 숫자가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들하고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근심과 불안의 두려움으로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시민이 한 100만 명 된대요. 우리의 몸을 가장 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스트레스는 두려움하고 스트레스하고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을 참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적군의 총탄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이라는 이 사탄이 쏘는 총탄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말이, 두려움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 두려움을 타고 약점을 타고 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360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려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한 두려움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더합니다. 사탄이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후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하시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이 특히 하나님의 일꾼은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한테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한테 두려움이 있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네, 저희 공동묘지 가면은 다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이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였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바울이 아주 유창한 그 이중 언어를 구사하면서 사람들한테 그 어텐션을 받아서 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자가 된 간증을 일사천지로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방인에게 보내시고 예수를 증거하겠다는 말도 두 마디 듣고서는 소란을 일으킵니다. 비교는 잘 아시죠? 천부장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날려주시는지. 근데 사탄은 심상치가 않으니까 일단 바울을 영대로 데려가서 제사장과 공회에서 재판을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이 바울의 말에 그 청중 중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의 사이에 논란이 일어나는데,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이제 사후세계도 믿고 이제 영, 뭐 천사 이런 거 다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두 파가 당시에 그 유대교의 가장 큰 두 파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그곳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분쟁에 이 청중들의 관심을 탁 돌리게 해서 위기에서 빠져나오는데 참 스마트합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이 바울의 말은 바리새파와 아주 동일합니다. 믿는 건가? 얼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생생 2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발제파 이거 억제 몇 명이 지나나 격렬하게 논쟁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본 이 사람은 잘못이 없어. 혹시 영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 아니면 어쩌겠어. 논쟁이 점점 커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해서 군인들로 내려가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서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회에서 바울이 재판을 놓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바울이 간신히 빠져나오긴 했지만은 여러분, 바울이라고 두려움이 없을 줄 아십니까? 바울은 두려움이 생기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게 23장 11절이에요.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서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지만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시고 위로하시는데, 자, 이제 바울은 그동안 자기 사명이 이방인에 대한 성결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 아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으세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은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한테도 하란 땅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냥. 근데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긴장을 하세요. 여러분의 사명에 대한 거.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주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요. 진정치 못합니다. 뭐 잘못하면 큰일 났습니다. 저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 신학교 갈 때만 해도 목사 될 생각 전혀 없이 신학교 갔습니다. 있다 보니까 졸업할 때가 되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인 부르심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차장교회 하라는 부르심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이게 우연히 왔는데 또 그냥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막연하게 믿는 거 하고, 네. 나의 얘기, 여러분, 이제 대충 알죠? 자기가 이제 찬양에 재능 있는 사람은, 아, 하나님이 나한테 찬양 시키신다, 뭐, 사람들한테 잘 가르친다, 내가, 뭐, 주일학교에서 발굴을 가르치잖아, 뭐, 그런 어떤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 막연한 생각과, 또, 실제로 주님의 운명을 듣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상당히 자기 생각과 틀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바울. 지금 자기가 죄수로 잡혀서 묶여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음성을 듣고 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로마로 보내는 한 과정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는데, 바울이 얼마나 무서워가 되고, 확신이 생겼을까요? 아, 난 로마에 가는 거다. 네. 자, 알아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잡혀서 있으면서 아마 죽을 각오를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울에게도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바울에게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확신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큰 것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 바울을 지켜서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그를 로마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은 죽고 사는 문제에 상당히 초연할 수 있는 이유는, 뭐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죽으면 좀 아깝죠. 하지만 저 같은 좀 얘기가 달라요. 뭐,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초연해요. 근데 이 땅에서 만약에 할 일이 있다면은, 다시 말하면은 부르심의 사명이 남아있어야 한다면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 바울에게는 이제 이런 생각이 확실해졌는데, 바울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언제 죽어도 천국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바울이 말년에 쓴 편지, 빌립보서에 잘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이에요.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되면 23장 24절이에요. 나라 또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아마 이때 60대쯤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균, 당시에 평균 수명을 다 살았습니다. 사람이 뭐 언제 죽어도 바울한테는 소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천국에 빨리 가는 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고생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바울한테는. 바울은 종고생했으니까. 근데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을 위해서 아직은 죽을 수 없다. 이게 바울에게는 확실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실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 모두한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역시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네, 저도 할 일이 있어서 아직 죽을 수가 없죠, 제가. 그러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는 자신,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 이런 믿음의 확신, 이 사람에게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면은 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위로를 받으면서 아주 기쁘게 살 수 있는 이 하나의 비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의식과 그 삶의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 갖고 사세요. 여러분, 대충 그냥 살다가 왜 사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생각한 적도 없어. 그냥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하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이제 그러나 바울이 이제 로마행을 꿈꾸고 있는 동안에 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2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조금 길어요. 이튿날 아침 유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러한 음모에 40명이 넘는 남자들이 가담했습니다. 그들은 대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려면 아무것도 먹지도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공회는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그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올 수 있도록 천부장께 탄원해 주시죠. 그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죽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한 사람이라도 나를 죽이겠다고 부른다면 언제 저를 당할지 몰라요. 근데 이 착심한 테러리스트들이 40명도 넘는데요. 그러다 음모까지 꾸며서 함정으로 이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도대체 바울에게 무슨 원한이 있는 것일까요? 네, 그들에게도 바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떤 원한이나 나쁜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게 철천지 원수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의 신앙적인 신념에서 나온 것이라 이런 유대교 이단 바울 같은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치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 제자를 박해하던 것과 똑같아요. 만약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교회에서 발생하는 분쟁 좀 많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달라요 서로. 그리고 싸웁니다. 이게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문제는, 이 문제가 뭔가면요. 사람이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은 항상 죄책감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언젠가는, 아니, 내가 좀 심하지 않나 해서 회개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는 아이, 그만하자 이렇게 되는데, 이 자기 신념을 하는 경우 있죠. 네, 죽기까지 싸웁니다. 죄책감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학 차이로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옆에 보세요. 전쟁이에요, 30년 동안. 서로 죽이고, 다 지내들 하나님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 다 이렇게 싸우고 있어. 자, 이제 바울의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해요. 근데, 이번에도 바울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간섭이 있어요. 바울은 적뿐만 많은 게 아니라 아들도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기자는 누가는 그 사람이 바울의 조카라고 합니다. 23장 16절에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에 대해서 듣고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의 가족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게 바울이 과연 결혼을 했는지 그날은 안 했을 수도 없어요. 혹은 아예 결혼한 적도 없는지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 집안 돌보지 않고 맨날 하나님 한다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잡아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한테 이혼을 당했는지 자 바울한테 지게 가지고 없는 건 확실해요. 그렇지만은 바울도 형제들 하나가 있어요. 바울의 그 누나가 아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지 전 아들이 그 아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음모를 꾸미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건 틀림없어요. 자, 바울의 조카는 이 모든 얘기를 듣고 바울한테 알리는데 바울은 그를 천부장한테 보냈는데 천부장에는 로마 시민인 바울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바울의 시민권은 바울을 책임당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을 구했죠. 이번에도 이 바울에게 있는 시민권은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네, 정부장은 로마 시민 바울을 호소하기 위해서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이 죽다가 자기 집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갇혀있는 요새가 그 안토니오 요새라고 그러는데 이 공회가 열리는 이 장소하고 멀리 떨어졌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40명이 매복하고 있으면은 바울을 죽일 찬스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복을 한 겁니다. 청문장이 이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VIP 호정하는 것처럼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사도행전 23장의 23장 24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청구장은 백부장 2명을 불러 명했습니다.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차관선 병사 200명을 파견대로 구정시켜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라로 떠날 준비를 하라. 또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호정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가져가라. 짐승이라는 게 말일까요? 말을? 자, 이 바울의 조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다시 등장하지 않은데 성경에서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은 이번 딱 한 번이에요. 근데 바울은 구한 건 아주 큰일을 합니다. 자, 천부장은 이제 즉시로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만반의 대비를 하는데 여러분 보병 200명, 창든 사람 200명, 말탄 사람 70명, 백부장 2명 완전 무장된 로마의 정예 군인인데 40명의 훈련되지 않은 이 암살자들이 아무리 뭐 죽기를 각오했다고 치더라도 이게 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누가 죄에서 한 사람 구하기 위해 구하려고 수많은 군사와 많은 동원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계산을 빨리 해봤는데 472명이에요. 바울이 472명이면은요 자, 이 청부장이 연대장급입니다. 대령급. 그러면 연대는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 자기 있는 병력 중에 반을 바울의 보디가드로 이제 호송하는데 그리고 안전하게 이제 벨릭 총독에 인도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죄인이 이런 보호를 받는 걸 속성이 될까요? 아마 세계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죄수 한 명 호송하는데 연대병력이 공원됩니다. 청부장은 바울은 이제 죄가 없다고 편지까지 써줘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기만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약속의 근거라는데 뭐라고 그러셨는가?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이 로마에서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그 약속의 시작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바울을 해로 궁에서 지키게 하는데 궁에서 지키게 합니다. 바울에게는 수많은 적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바울은 몸만 안전하겠습니까? 바울의 몸은 안전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근데 문제는 마음의 문제지. 맞추겠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마음은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도 안전하고 마음도 안전하고 이럴 때 우리 뭐라 그래요? 뼛속까지 안전하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는 복음전과의 뭐라 그랬어요? 작사가 영혼까지 안전하다. 난 처음에 이 내 영혼 안전합니다라는 찬양곡을 처음 들어봤을 때 내 영혼이 안전하는 게 무슨 소린가 이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영혼이 안전하다는 건 내가 영혼, 내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얘기니까 싶은 얘기가 못했는데 아마 이런 얘기였어요. 내 몸도 안전하고 마음도 안전하고 내 영혼이 편안합니다. 안전해요. 아마 이걸 노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게 다치는 거 보고 걱정이 됩니다. 나도 복음 전하다가 바울처럼 환경을 나오면 없잖아 하는 두려움 솔직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행동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오히려 이거하고 반대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로 이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간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게. 근데 사실은 바울을 죽이는 사람들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는데 아 로마 군인이 470명이 지금 바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려면 여행 경비가 힘들겠어요. 근데 죄수로 고생하는 모든 경비는 로마 정부가 부담하는데 바울은 어차피 로마에 가야 되는데 아 죄수로 하게 되니까 로마 군인들 후회받으면서 아주 로마로 무사히 들어갑니다. 그것도 자기가 하나도 안 돼요. 로마 정부 돈으로 가족 문자도 탔지 밥도 문자도 먹지 로마 군인들의 보호 아래 보호를 받으면서 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방법은 참 많을 거예요. 뭐, 배를 타야 되고, 뭐, 참.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응?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 낭비도 없어요. 왜냐면, 총독들하고 왕도 뭐, 모든 그 핵심 인물들이, 제 재판을 하려면, 바울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는데, 아, 바울은 틈틈이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절의 천수까지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큰 여행을 자주 했어요. 물론 다음과 뭐 일어난 네 번씩 여행하는 것도. 이게 가장 번거로운 게 아이스너리 잡는 거예요, 여행이죠. 호텔 예약하지, 비행기 예약하지, 사람하고 약속 있자 잡아야지, 그 호텔 찾아다녀야 되지, 얼마나 귀찮지.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기회만 있으면 한 번 예약도 안 하고 그냥 차 타고 떠나는 거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난생 처음으로 이 모든 성가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고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따라만 다녔는데 아 이거 진짜 이것처럼 좀 뼈없어 아 정말 좋더라고요. 이걸 한번 겪고 나니까 다음부터 계획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냥 따라가고 싶어. 몸만 굳어간다고 세워리 이런 사람 다음과 지키면 무시킬 것 같아. 자 옛날엔 이걸 다 내가 했어요. 교회하는 행사, 모든 건 내가 남이 하는 거 참 좋아요. 자, 이것이, 자, 여러분, 이제 아닙니다. 이것이 부르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바울에게 정확하게 일어난 사건 아니에요, 지금. 물론 바울의 이름까지 알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하면은, 우리 첫째께서 창피당할 것 같고, 거절당할 것 같고, 두려움이 앞서죠, 그렇죠? 그리고 골치 아파요. 아주 사랑나가 비싼도 시니까. 근데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한 일에 나는 그냥 따라 가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전도에 대한 나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다 하세요. 모든 일 하나님 다 하세요. 근데 나는 그냥 마음만 정하고 몸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사정전에 바울의 미래를 근심하거나 평안해지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네. 자, 질문이 있죠. 바울은 사람인데 평안을 유지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은 오늘 사정전 우리의 마음을 딱 떠오르는 질문이에요. 바울에게는 부르심의 사명이 확실한 만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도 확실하게 됩니다. 그런 걸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비록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 요소인데 주님이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시고 바울에게 약속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바울이 뭐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것 같지만은 바울이 참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가 만만한 이유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또 바울의 여정과 함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요. 참 마음 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이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일 수도 있어요. 또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당겨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려움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고 쉬지도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동사, 항상 움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이나 당할 때마다 당장 땅이 내가 밟고 있는 땅이 무너져 내릴 것도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고 나를 불러오신 그 수많은 간증이 저한테 있습니다. 바울의 조카처럼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때로는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생각이 달라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네. 하나님 이런 약속이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우리 마음에 합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세요. 제가 말씀을 마치겠는데,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온 것은 이건 마귀였어요. 다 마귀처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자녀에게 담대함과 평안을 주십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벗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다. 네. 신약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삶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전개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뭐에 대한 두려움?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네, 마음 사람이 극복하지 못하고 삽니다. 맨날 평생 불안, 초조, 또 때로는 상황 보면서 슬퍼하고, 때가서 걱정하고 계속 보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까지 뜻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예요. 내 자녀는 내가 철저히 구하고 있는 거 내가 잘 아는데 이 자녀가 내가 구하는 거를 못 믿어요. 그럼 정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내는 해야 돼요. 인내하고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따가 자는데 때때로 참 부당한 내용 많이 나죠.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나가죠. 오해도 나가죠. 또 버림받는 데가 얼마나 버림받는 게 좀 느껴지거든.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뭐합니까? 네, 막갑니다. 막감의 끝이 자기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늘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져요. 또 달라요.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 싸움과 다르다는 사실이 겁니다.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위기가 있었던 거를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비행기 잘 타고 갔다 왔더니, 아, 뉴스 보니까 보단 비행기가 필요하겠어. 깜짝 쓴 저 비행기 탈 수 없죠. 신호등을 건너가고 있는데, 옆을 보니까, 아, 난 그 앞에 차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기적인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 교통사고를 당한지, 무슨 일을 당한지, 어떻게 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가 알겠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35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담대함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워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감탄을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항상 최악의 위기로부터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적에는, 물론 우리한테 과분한 건 안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합당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저는 그걸 상을 주신다. 여러분, 이제 좀 더 하나님한테 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상을 주셨단 말이에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할 것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죠. 그렇죠?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중에 그 뒤에서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야 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과 특별히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계획과 약속을 믿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한, 여러분, 승리하는 사장께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계획이 있는 것을 봅니다. 두려움, 사탄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항상 사탄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예가 사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나를 향한 계획을 믿고 우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